우리 사도신경 여섯 번째 시간 이제 부활하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시간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 계속 고백했는데 우리 오늘 고백할 부분 기억나시겠죠? 기억나십니까?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까지 했습니다. 그럼 우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한번 여기서부터 성령 믹사오기 전까지 한번 암송 쳐보시고 뭐 다 아시니까요. 그죠? 장사한 지 시작.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이 부분을 제가 시간이 걸려서 넘어갈까 하다가 아마 혹시나 우리 구역장님들이 질문을 받을까봐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쉽게 본다면 예수님이 처음에 어디 계셨습니까? 제일 위에 하늘에 계셨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셨을 때에 성육신하셔서 내려오셨죠. 그럼 그 지위가 인간으로 격화됐습니다. 그러면 그 인간으로서의 왕 같은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죠. 왕은 사시 않고 그냥 인간을 사시다가 결국 고난을 받으시고 끝내는 어떻게 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대기를 본다면 예수님이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일대기가 쭉 가면서 점점 내려가는 격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 사도신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이나 원어 사도신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He descended into the hell이라고 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신경에는 그게 해석이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됩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가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지옥과는 상관이 없으십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구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아주 유명한 서울의 목사가 예수님 지옥 강화설 이렇게 주장했던 적도 있지만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예수님이 정말 지옥에 갔느냐 한다고 하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의 그 고통 정말 그 고통이 마치 지옥에 갈 만큼까지 극심한 고통이었다는 것을 이 사도신경에서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말 지옥에 가실 만큼의 극심한 고통을 통해 돌아가신 것까지가 예수님이 끝까지 정말 이 자기의 격화를 끝까지 시키셨습니다. 자기를 비하하셨다면 이제부터 오늘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상승곡선을 이루어 올라가겠죠.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끝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예수님의 기독교 핵심,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오늘 봤던 것처럼 부활, 승천, 재림인데 자, 과연 예수님께서 이 만유의 통치자로 복귀하심으로써 구원의 최종 완성인 재림까지 어떻게 성취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서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 누구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 여러분들 주일마다 그렇게 열심히 봉사 왜 하십니까? 아침부터 일어나 밤까지 여러분 왜 핍박받으며 예수 믿으세요? 왜 욕먹으면서 예수 전하세요? 왜 그 아까운 우리의 헌금을 다 예수님께 드리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과 연관이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님이 필연적인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것을 우리가 관념적 또는 추상적 또는 뭔가 두리뭉실하게 아 예수님이 어떻게든 부활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확실하게 의학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다시 일어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한번 소개해 준 적이 여기 있어요. 거기서 그 유능한 기자가 이 부활을 없애면 기독교가 거짓이란 걸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별짓을 다 합니다. 역사적 이 역사가를 만나서 세계적인 역사가를 만나서 파헤쳐보고 의학적 세계적인 의학 박사를 만나서 파헤쳐보고 심리학자를 만나서 이 사람들을 최면 걸린 거 아닌가 모두 다 했는데 결국 그 사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예수쟁이 됐습니다. 못 가니까 그거를 못 정리하니까 결국 예수님이 부활에 확실하게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 기적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며칠을 거하셨죠? 딱 나오셔요. 40일을 거하셨고 그 40일 거하신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죠. 그 육신의 몸까지 같이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것도 놀라운데 그 늘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하나님의 오른손 이 구약에 많이 나오죠. 오른손은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보통 힘, 권위, 능력 이걸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왕으로서 그 자리에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가져있던 그리스도의 세 가지 뜻처럼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또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그 우편에 앉아서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뜻이 우편에 앉아계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지 그냥 우편에 앉아서 니네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항상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 인도하시고 왕으로서 우리 보호하시고 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 중보자가 되시는 그 모든 역할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뜻이 바로 우편에 앉아계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다음 장 넘겨서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하실 승리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실까요? 아시는 분 좀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뭐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은 이런 궁금증이 있죠. 아니 이렇게 예수 잘 믿는데 왜 우리한테는 귀뜸 안 해주실까? 우리 담임 목사님 예수 잘 믿으시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말씀도 잘 전하시는데 담임 목사님한테만 좀 살짝 얘기해 주시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 오실지 모르게 뭐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천년이 뭐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 누군가에게는 천년이 될 수도 있고 이틀 밤이 될 수도 있고 뭐 알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나팔이 오셔서 나팔을 불고 그렇게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하는 그야말로 잔칫날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날을 알려주시지 않았을까 한다면 뭐라고 결론을 내리시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언제나 준비된 자세, 그야말로 정말론적인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겠죠. 이 중간에 보시면, 여기 중간에 보시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이십니까? 거기 쭉 넘어가시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와 아직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표현인데요. 이미는 뭐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미 이루어진 건 뭡니까? 구원.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 시민권자죠. 이미 여러분들은 죽으면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아직은 뭘까요? 아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보면 뭐냐면 종말론적 신앙적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아직 한국이 천국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는 천국을 향해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의 뜻입니다. 그냥 단지 아유 예수님 언제 오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곧 종말론적 신앙적인 자세로 살겠습니다. 이런 뜻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참 예수 믿기 어렵죠. 그냥 뭐 지나가는 것처럼 고백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사도신경을 지을 때 특히 예수님에 관련돼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정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의미가 큰지 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사도신경 이 짧은 구절에 다 함축시켜서 고백하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오늘날 수많은 이 신자들이 사도신경을 매일마다 또 매 예배마다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정리해보면요. 오늘 우리가 본 거에는 기독교적 모든 세계관들이 들어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우리 세례 요한의 말처럼 그야말로 예수님이 오신 이래로부터 우리는 쭉 그 구속사가 진행된 이래로 천국이 도래하기 전까지 그야말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기독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언제나 이 말씀 바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부활과 승천을 분명한 사실로 믿고 또한 재림을 고대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공부를 통해 분명하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 네, 정리가 너무 좀 방대한데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우리 토론과 교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활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일단 첫 번째, 뭘 이겼죠? 사망을 이겼습니다.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뭡니까? 죽음을 이겼는데 그게 나랑 뭔 상관입니까? 나도 미래의 부활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되겠죠. 자,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물어봤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야말로 긴장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긴장의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기 때문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미 내일 온다 이러면 누가 예수 안 믿겠습니까? 아니 저라도 예수 안 믿는데 내일 온다고 하면 한번 믿어보겠어요. 내일까지만 기다리면 되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림에 대한 기독인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재림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종말론적 신삶의 자세. 언제 올지 모르는 예수님을 항상 기다리는 자세로 살아야 되고 그 재림이 우리에게 희망되는 이유는 뭡니까? 재림하면 곧 우리는 천국에서의 영생의 삶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 여기 중간중간에 있는 거 꼭 한번 읽어보시고 답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르시면 담당 교육자한테 물어보시면 뭐 너무 잘 대답해 주실 겁니다. 우리 기도할게요.